사사기 21장입니다. 드디어 예. 짧지 않은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우리 사사기 21장 내용 항상 그렇지만 그 성경을 읽기 전에 항상 그 책의 형태를 좀 보면 좋겠어요. 이제 그 성경은 자꾸 책이라고 말하냐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계신데 뭐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책 형태를 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사사기가 전체 뭘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 그러니까 1장이 서론이라면 중간이 본론이고 21장이 이제 결론이잖아요. 결론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런 조금 그러니까 성경에다 보니까 너무 거룩한 책이라서 읽어낼 수가 없어. 그래서 막 한절 읽을 때마다 막 감명받고 너무 좋지만 이제 평생 그렇게 읽을 수 없잖아요. 평생. 그래서 성경을 예를 들면 그 갖고 이제 청년들 자주 말을 한 주요하는 책인데요. 그 오병이어리야 노인과 바다는 책을 내가 흔히 마셔 예를 많이 드는데 노인과 바다는 해밍웨이가 쓴 단편문학이야. 단편문학. 근데 그 얘기를 읽으면 그냥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쉬워요. 야,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잡고 보니까 그 고기랑 밤사투를 벌이는 거 잡았는데 낚시에. 끝내 이제 땅에 나와서 고개를 건지고 보니까 뼈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 책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노인이 터벅터벅 그 걸어가는 장면이 끝이에요, 그게. 근데 그게 노벨 문학상 받았어요. 한국에 많은 작품이 있는데 노벨 문학상 받은 작품이 한 번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뛰어나길래 받았나. 그게 이제 1차 세계대전에 어떤 허무함을 그린 거예요. 전쟁을 해본들 서로가 얻는 게 뭐가 있냐? 생선과 같지 않냐? 이런 내용, 이걸 풍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 처음에 읽을 때는 아무런 재미도 없어요. 이게 고기를, 아쉽다. 고기를 다 못 잡았네. 아, 다음 기회를 노려야지. 아, 낚시 때가 안 좋았나? 역시 낚시할 땐 미끼가 최고야? 등등등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노인과 바다의 궁극적인 제목은 전쟁을 해봐야 피차 얻는 게 없다. 뭐 그런 거예요, 이제. 그걸 알고 읽으면 노인과 바다가 재밌어요. 어떤 내용인지를. 성경도 기록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친다라면 사사기 또한 그렇게 읽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록해 하셨고 또 성경을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것을 모았어요. 그러니까 모은 것도 하나님이 모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뭐 얀미야 회의랄지 카르타고 회의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이 확정되었어요. 이게 성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그것이 딱 정경으로 모여진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전달을 하기 위해서 모으신 거란 말이죠. 그것이 맞다면 성경은 그런 각도에서 읽혀져 막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는데 우리가 너무 치우쪼린다랄지 이 책을 너무 개인 성공을 어떤 자기 개발을 돕는 어떤 자기 개발서로 이 책을 읽는다랄지 아니면 내 가정과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읽는 책으로 활용한다면 물론 나쁘진 않지만 왜 내가 좋아지는 쪽은 나쁘진 않지만 성경 원래 기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매 순간 어떤 책의 외적인 형태의 모습에 대해서 알면은 성경을 좀 더 무슨 의미인지를 발견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고 이왕 읽을 거면 집에서는 쉬운 성경을 읽어라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한 절만 읽을 건데요.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계속 사사기를 쓴 사람이 하고 싶은 얘기였어요. 17장에 한 번, 18장에 한 번, 19장에 한 번, 21장에 한 번, 네 번이나 계속 거의 같은 문장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현사모가 대연이 훈련했을 때 매 편지를 그렇게 저한테도 안 쓰는 편지를 매일 써요. 항상 하는 말, 사랑한다. 사랑, 글자체가 달라도, 글자가 좀 뺏들뺏들해도 사랑한다. 간격은 너무, 한 사람은 글자는 넓게 썼거든요. 사랑한다. 또 어떤 거 사자만 크게 쓸 때도 있고, 다 글자 내용이 다른데, 그 반복되는 내용이, 그 수많은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 사랑한다, 이거야. 힘내라, 이거야. 그런 것처럼 성경도 저자가 반복할 때는 뭔가를 강조하는 거야. 그쵸? 특별히 사사기는 17장부터 결론이에요. 17, 18, 19, 20, 21. 결론을 다섯 장이나 하려고 있어요. 왜? 사사기는 12 사사 얘기 나오면 그걸 끝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들 얘기가 끝난도 불구하고 계속 지금 미가 얘기하고 지금 뭐 레위 첨 얘기하고 지금 계속 많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사기만큼 결론을 많이 말한 책도 없을 거예요. 양이 많아요, 양이.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결론이 뭐냐? 마태복음 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누가복음의 결론이 뭐냐? 누가복음 끝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끝이 뭐냐? 그 내용 결론이 뭐냐? 대부분 끝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전달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이 뭐겠냐? 말라기라는 확률이 높죠. 왜? 말라기가 구약의 마지막이니까 창세기가 모든 걸 시작하는 처음 책이라면 말라기는 구약을 뚜껑을 덮는 결론일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모았지만 또 말라기가 가장 마지막에 역할하는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맞다면 더 의미를 두고 계시를 했겠죠. 말라기는 그 마지막 계시를 본인은 마지막인지 몰랐겠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을 한 거죠. 근데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말라기가 모든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고 신약을 보기 전에 첫 성경이기 때문에 의미가 중요하죠. 그래서 마지막 뭐라고 말하고 있지? 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지? 라고 성경을 읽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의 목적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맞다라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사기의 특별히 21장의 내용은 사사기의 전체 뚜껑을 덮는 얘기이면서 사사기의 전체를 아우르는 결론이다 라고 보시면 듣는 겁니다. 그 결론 중에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내용이 뭐냐? 물론 꼭 마지막 절은 나와있지 않지만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에 주로 결론을 정리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게 글이라면 뭐든지 뭔가 쓰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서신서도 야 무슨 사랑하는 뭐 데살로니가 교회 편지를 쓴다라고 말을 해서 바울이 하고 싶은 내용들 막 쓸 거 아니야. 쓰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또 모아서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형태적으로 뭐 이게 초반에 있냐 중반에 있냐 종반에 있냐 그런 생각들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바로 내용들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을 줘요. 계시반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계시가 임할 리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 저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냐? 저는 글쎄요라고 싶어요. 이 성경은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경으로 드러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의 계획을 말로 듣지만 말로 듣는 그 모든 것들은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 특별 계시를 글로 말씀해 주셨어요. 글로 모아놔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무속인들은 경전이 없어요. 불교인들은 여러 가지 읽는 게 다양해요. 그리고 주문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그것은 본인의 인생에 어떤 복을 얻기 위한 주로 주문과 내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딸을 죽이는 얘기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죠. 아가서 같은 경우를 성경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가서를 통해서 충분히 하실 얘기들을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어 나갈 때마다 얻게 되어집니다. 자, 21장 내용을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지난번 20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원래 그 19장에서 뭐, 레위 사람이 첩을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뭐와 똑같냐면, 첩이라는 얘기는 원래 본부인이 있던 얘기잖아요. 제가 현상은 모르게 첩을 데리고 있는 거예요. 안양 쪽에, 예를 들면. 그 이 시간 나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떳떳하게 설교하고 말씀하는 거예요. 싹 웃으면서. 여러분, 뭐가 어떻게 했어요? 아우, 나쁜 자식.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부러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은 열두 지파의 마지막 경계선이에요. 경계. 열두 지파의 신앙적은 신앙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경계가 누구냐? 그 기준이 누구냐?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는 구별 열두 지파가 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구별된 지파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함의 지표가 되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수정을 들면서 예배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돕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그 레위 지파가 사사기를 보게 되면 계속 방황하고 있음을 보여줘요. 놀라운 것은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사사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없어요. 그렇죠? 다 다른 지파예요. 단지파 뭐 이런 지파지 레위 지파가 없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첩을 얻은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등장이 딱 되는 거예요. 앞에 전 사사들도 엉망진창이었어요. 사실은 엉망진창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말을 딱 읽으면서 하나님 하신 거네. 왜?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다들 수준이 이하의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가장 큰 힘이 있었던 삼손마저도 단지파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의 뭐 품행장애가 있을 정도로 인격장애가 있을 정도로 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기보다는 본인의 분노에 의해서 살았던 분노조절장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주 그 당나귀 같은 사람이었고 아주 뭐랄까 괴팍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힘 가지고 블레셋 지파를 진멸했냐 그런 내용도 없어요. 블레셋이 사사를 행한 이후에 평안이 몇십 년 임했냐 그런 말도 없어요. 블레셋을 진멸도 못하고 그냥 자기 힘 발휘하다가 끝낸 무너뜨리고 3,000명 죽인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레위 지파는 그런 힘도 없었어요. 그냥 한 여자랑 첩을 얻어 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가정이 무너질 정도였으면 뭐 지금으로부터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레위 지파가 첩을 막 얻는 것이 그 당시 문화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게 통쾌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상황들을 저자가 거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 첩이 어느 집을 갔다가 어느 지역을 들어갔는데 그 베냐민 지역에 기부할 사람들이 그 아내를 첩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강간을 하겠다고. 보통 통상 안 내주는 게 이죠. 근데 레위는 그렇게 하다가 또 내어줘요, 이걸 또. 이것도 참 그런 거예요. 레위 지파가 그런 삶을 살아온 지파가 아니에요. 항상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레위 지파에서 또 제사장 계열들이 나와서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한 역할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고 백성들의 시시비를 가려 주고 또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를 섬기는 지파 레위 지파들이 특별히 첩을 내어 주고 그 첩이 밤새 윤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다가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레위가 그 첩을 열두 조각을 내어서 열두 지파에 보내요. 물론 베냐민 지파는 안 왔어요. 그쵸? 왜 알았겠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11개 지파가 다 모여서 누가 했냐? 베냐민 지파 그 기부한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들한테 기부한 사람들 깡패들 내놔. 그런데 베냐민 지파들이 편드는 거예요. 자기 민족이라고. 그래서 11개 지파가 전쟁을 벌여요. 몇 번을 물어요. 하나님은 싸워야 됩니까? 그러니까 싸워라. 근데 가서 당해요. 싸워야 됩니까? 싸워라. 허락하신 건데 나가서 대패를 해요. 마지막에 언약궤를 갖다 놓고 주님께 화목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그 다음에 또 물어요. 싸워라. 그때 가서 전쟁이 이기게 되면서 베냐민 지파가 다 멸절을 하고 남은 사람이 600명이에요. 베냐민 지파 남자가 600명 남고 베냐민 지파의 아이들 다 성 밖으로 다 던져버렸어요. 성벽에서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여자들 다 죽였어요. 베냐민 지파는 여자가 한 명도 안 남았어요. 이게 2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21장에서 뭘 말하고 있냐. 베냐민 지파 한번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베냐민 지파는 나쁜 지파라고 생각되는 거야 이제. 그러면서 그 지파에게 딸들을 주지 않는 거야. 왜? 그래야 후손이 없는 거야. 그래야 번식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은 되게 성급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열두 지파를 11개 지파가 은은해서 한 개 지파에 모든 걸 끊어버린다. 이것은 큰 하나님의 계획과는 그렇게 맞는 계획은 맞는 행위는 아니죠. 어쨌든 좀 입다가 서원을 경솔하게 한 것처럼 이런 판단도 사실상은 경솔하다라고 많은 그 주석 그 하르시는 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 말씀 보니까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큰 소리를 모여서 우는 거예요. 왜? 한 개 지파를 거의 전멸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형제 아니에요, 형제, 그래도. 그쵸? 11개 지파가 그 전쟁의 승리가 기쁘지 않았어요. 어찌하다가 우리가 여기까지 왔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냐? 그런 모습에 지금 회개도 하고 마음이 되게 아픈 거죠. 3절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 됐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죠.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그러는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우리는 짜증나고 화나고 막 그냥 그러면은 예배 오히려 안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교회 안 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통상 경험했던 삶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보게 되면 너무 힘들고 고통 가운데 빠져있고 진짜 어디 갈 데가 없고 뭐 그럴 때 그들이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께. 그러면서 많은 것을 회복하고 얻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큰 회의를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베냐민 지파를 600명이 도망갔는데 어디 있는 줄 알아요 다. 근데 그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고 뭐 20장 20 47절 말씀 보면 20장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지금 림몬 바위 근처에 그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근데 그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회의를 한 거예요. 6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니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왜? 여자가 없으니까 더 이상 후손을 생산할 수가 없는 거죠. 남자만 남아 다 죽였기 때문에 더 이상 베냐민 지파는 존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걱정하였고 모두 회의를 한 거죠.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11개 지파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어떤 결론이냐?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말자라고 총회에 모여서 안타깝지만 그런 또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에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회의를 냈는데 안 온 또 사람들 전체가 필참 필참 같이 참석 안 하면 매국노야 뭐 이런 상황이야. 안 오면 다 죽일 거야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수박 먹으면서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아주 살벌하고 뭔가가 아주 격앙된 그런 분위기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는데 그 총회 이 므낫세 지역에 이 지역이야. 므낫세가 열두 지파 중에 장남이 누굽니까? 므낫세야. 근데 그 지파가 일부가 어떤 무리들이 오질 않은 거예요. 그 므낫세가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세는 항상 장남인데 뭔가 부족한 장남으로 표현되거든요. 역시나 이 사건에서도 보면 므낫세 지파 그쪽 지역에 살던 그 야베스 길르앗 한 명도 오지 않아서 9절 백성을 개수할 때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출소를 불렀나 보죠. 회중에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그렇죠? 너희 행할 일을 이런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가서 그들을 모두 죽이는 일이 벌어져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지금 그 레위인의 첩사건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이 되어지고 또 지금 그 므낫세 땅에 있었던 야베스 길라앗의 어떤 사람들이 또 남자자들이 거의 다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 일의 화근이 누구냐? 레위인의 첩 때문에 생긴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의 그냥 외도 같지만, 외도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그거 하나 때문에 생겨지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를 거의 멸절하고 속이 아픈 상태인데 또 한 지파 일부를 또 다 때려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계속 피에 피를 낳고, 지금은 보세요. 사사기는 가나안을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린 책이에요. 근데 지금 이방인은 어디 없고, 지금 민족끼리, 동족끼리 전쟁하고 있는 상황으로 끝나는 거예요, 사사기가요.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라고 말했는데, 가나안 족속도 멸해졌고, 블레셋, 암몬, 지금 많은 이방 족속들을 점령하고, 진멸하는 가운데 있는데,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 장은 동족끼리 칼부림을 막 그냥 계속 칼부림이 벌어지는 그 이야기가 사사기의 마지막 내용인 거예요. 방향을 잃었어요. 왜 방향을 잃었냐? 왕이 없었기 때문에 방향을 잃은 거예요.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왕이 누구냔 말이에요. 그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도 계속 이후에 이어지지만 참왕이 계속 거기서도 그런 내용은 이 내용 말하고 있지 않지만 계속 어떤 내용 말하고 있냐. 참왕의 필요함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신학교에서 남유다 20명의 왕과 북이스라엘 19명의 왕을 제가 지금 여기서 다 외워서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그 왕들이 다 어떤 길을 가느냐. 왕이었지만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참왕께 묻는 그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남유다 몇몇 왕만 그렇게 물었을까? 대부분 왕들이 불신앙 가운데 살아감을 알 수 있죠. 지금 이 사사기는 왕이 들어선 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쓴 거예요. 왜? 왕이 사사기 중간에 쓴 게 아니에요. 사사기 다 끝난 다음에 쓴 거, 어느 시점에. 다 경험한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그 얘기 문헌을 보고, 전달해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 그 알고 있는 이야기를 왕이 들어선 것을 경험한 어떤 사람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들어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걸 설명하고 한편으로는 왕이 없으니까 질서가 없고 왕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어떤 규모도 없고 왕이 없기 때문에 왕을 바라보는 그것도 없기 때문에 백성이 이렇게 뭐 오락가락하면서 우왕좌왕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왕이신 메시아 오심을 또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성경이 사사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한 것을 기록되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해. 성경은 사사기는 우리에게 준 책이 아니에요. 일차적으로. 왜? 그 당시에 읽는 독자에게 준 책이에요. 그들에게. 근데 이것이 예표하고 있는 이중적인 예언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쭉 뛰어넘어서 적에서 준 책인데 저 사람들한테 시간을 쭉 넘어서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이 맞고 하나님의 무엇인가 전달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주려고 준 책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는 설명하고 있는 어떤 증언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 읽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책으로 끝이 나면 우리 읽을 필요 다 이거 우리한테 준 책이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거기 있는 사람에게 준 책이야. 근데 이것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게 하고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기 때문에 시간을 휙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뭐 통시적, 뭐 공시적 그런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본문으로 와서요.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게 하였더니 림몬에 600명 모였잖아요. 사람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제 평화하자, 샬롬하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베냐민에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라 여자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함으로 아까 400명 야베스 길라 여인들을 취했어요. 그들을 준 거예요. 몇 명이 모자라요? 200명이 모자라요. 600명이었으니까. 15절 백성들의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 너무했다 우리가 미안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열두 지파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의 임의력을 폐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무슨 말이냐? 청년들에게 많이 드리는 말인데, 들었던 말인데, 하나님의 공이에요. 진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지만, 그 속에 또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기 위한 계획이 또 역시 같이 진행이 되어져요. 지난번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사법적인 공의와 회복적인 공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하세요. 근데 그들을 100% 완전하게 진멸치 않아요. 그들을 또 살리기 위해서 놔두세요. 광야를 갈 때 불신앙에서 10명이.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을 돌게 됐어요. 그 불신앙 때문에 믿는 여호수아, 갈렙, 모세 또한 함께 그 사법적인 공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불신앙하지 않았지만 그 불신앙 때문에 같이 고난을 당해요. 하지만 불신앙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고 믿음 갖고 있던 그 사람들은 가나안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법적인 공의와 회복적인 공의가 함께 나타났던 얘기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그렇죠? 여인이 다 죽었어요.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한 지파가 사라지는 것을 결국에는 그들이 보호하고 크게는 하나님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 한 번 잘못된 결정이라도 한 번 서운한 것은 지켜야 되는 게 이들의 문화이고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성교됐던 것 때문에 계속 이끌려왔거든요. 사실은 그거와 같죠. 지금이야 뭐 쉽게 말하고 잊혀지는 시대지만 이때는 사실은 입다가 섣부른 서운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이었어요. 지금 한 민족을 진멸하는 것도 사실 섣부른 서운이었어요. 또 딸들을 주지 말자 이것도 섣부른 서운이었어요. 이걸 보면은 열두 지파끼리 서로가 왕래하면서 결혼했음을 알 수도 있는 거예요. 딸 주지 말자라고 결정했으니까 원래 줬단 얘기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어쨌든 18절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대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을 거라고 우리가 사역했기 때문에 못 주는 거죠. 그래서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또다 하고 실로라는 지역에서 축제 같은 게 있나 봐요. 사람을 뺏어가거나 해야 하면 사형을 돌로 쳐주긴 받아요. 근데 축제가 있을 때 여자들을 남자가 보쌈하듯이 데려가는 거는 허용됐던 것 같아요, 문화가.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사실 이것도 얼마나 황당한 얘기예요. 수아가 나가 춤을 추는데 어느 모르는 사람이 보쌈에 갔어요. 그로 아내가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삶인데 지금 이것도 그런 이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이러니까 지금 베냐민 지파 때문에 야베스 길렛 사람들을 다 죽이게 되어진 일도 벌어졌고 또 실로에 있는 여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부인이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가장 계속 레위인이 첩을 가졌던 그 사건 때문에 연속해서 벌어진 일들이에요. 계속.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이죠. 만일 그의 22절,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은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를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의 건축업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야베스 그 길르앗 그쪽에서 400명 충당이 되었고 실로에서 춤추는 자들 200명이 충당이 되어서 베냐민 남자 600명의 아내가 다 뭐라고 말해야 돼요? 갖춰졌다가 말해야 돼요. 가져가게 됐다가 뭐 어쨌든 그렇게 이 사사기가 끝이 나게 되어집니다. 24절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대로 돌아갔으니 곧 자기 그곳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의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이 왕이 없기 때문이야. 또한 왕이 없기 때문에 또 방자게 행했음을 분명하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었고, 사사기 지자가 계속 말하고자 했던 것은 왕이 없었다. 왕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책이에요. 이 내용은. 구약 성경은 모세경을 통해서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역사서 12권을 통해서 사사기부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왕 대신 메시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서신서 17권,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 등장했던 수많은 선지자가 등장해요. 한 20명, 30명이 넘어요. 그들이 모두 외쳤던 것이 뭐냐? 참 선지자이신 길 대신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예표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와 사건과 이야기와 인물을 들어서 계속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다 구약에서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임명돼서, 임명장 준 게 아니라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선지자, 제사장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리스도가 왕의 역할을 하셨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시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해하지만 구약시대 신약시대 사람들은 예수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는 별개의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올 거예요. 그리스도. 구약을 그들이 믿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경은 이미 BC 300년경에 구약이 히브리어가 헬라와 아람어로 만들어진 성경이 있어요. 그게 70인역 그렇게 불러요. 그 책을 이미 다 보면서 모든 교육, 모든 문화가 존속되어 왔어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묶는 하나의 책 중심에 뭐가 있냐면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 그 성경을 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통으로 이해하지만 초대교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이 단번에 안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는 우리 앞에 있는 인물이었고 목수의 아들이었고 그리스도는 저기 있는 인물이었어요. 오순도가 말했던. 근데 이 예수가 하는 모습을 보니까, 표적을 보니까, 하는 말을 보니까 이분이 구약에서 말한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는 책이 신약인 거예요. 예수가 누구지? 이런 걸 보니까 그리스도가 아닐까? 이게 사복음서야.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네. 이게 서신서야, 이게. 그분이 다시 오실 거야. 이게 요한계시록이야. 그걸 보게 되어지면 신구약 성경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 탁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죠? 딱 얘네 갇혀 있으면 몰라요. 성경을 읽다가 쭉 이렇게 거리를 두고 뭘 말하고 있지 보면은 보이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그때 큰 기쁨이 있어요. 신약성경은 50년 동안의 역사예요. 구약은 1500년간의 역사예요. 1500년 동안 계속 뭘 말했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뭘 말하고 있냐? 왕 대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모든 성경이 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계속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렇게 몰라요. 그냥 예수를 통으로 알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백범 김구 이렇게 하는 것이지 뭐 순환 이광선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얘가 바른지 모르겠는데 백범과 김구가 원래 다른 인물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그 인물이 같은 인물임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계시됨이 없이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사기를 통해서 왕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왕이 있는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예수가 나한테 그리스도라고 인식이 되어 있어야 그 말을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그분이 왕이 아닌데 그 말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왕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왕이 아닌데 그 말 순종함이 있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사기 처음 읽을 때 들었던 말씀, 왕이 있는가라는 설교를 했던 얘기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왕이 회복되어지고 왕 대신 메시아를 인정하면서 또 다시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인도받는 귀한 날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주의 백성으로 교회로 인도받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큰 복을 나리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깨달아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깨닫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행복이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14개 교회에 또 우리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에게 동일한 믿음을 주시옵시고 그들이 함께 한 지역에서 한 교회에서 있을 수는 없지만 똑같은 믿음과 똑같은 은혜를 더하심으로 성경이 깊게 조명되어지고 성령의 도움으로 계시되어지는 은혜가 더 풍성하게 부족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역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많은 다수가 모여서 기도만 하지만 그곳을 거니는 목사님들이 큰 동역자를 만나지고 또 온두라스와 과테말라와 또 멕시코의 큰 사역의 문들이 열려지고 연결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며 또 과테말라에 보내진 우리 아이들과 엄마들에게 은혜를 내주시옵시고 성령의 세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며 또 왕의 보호와 인도와 견인에 되어지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터인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또 마음을 주님께 아뢰이며 기도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각자 개개인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에서 인도 충만하심이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며 주여심을 바라보는 왕 되신 그분을 인정하게 원하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과 14개의 교회와 관련된 모든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